신명기 33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신명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첫날, 둘째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이 본질적으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장이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3장으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고 34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자기 장례 치르는 것까지 자기가 기록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 28절 그리고 내일 보게 된 29절까지로 대부분 내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서 했던 유언적인 그런 축복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 33장은 전체가 다 축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전체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 맨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선포를 해요. 그 뒤에 두 번째로 어제까지 본 내용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오늘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장은 다 축복인데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두 번째는 지파별로 세 번째로는 다시 온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는 그러니까 구조만 놓고 보면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양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도 처음 부분과 마찬가지여서 오늘 읽은 26절부터 2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요. 그 내일 보게 될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볼 건데 이 안을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선포하고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천상에서 주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지상에서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천상에서 베푸시는 내용이 26절부터 나와요. 처음에 여수르니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 여수르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의로운 백성 혹은 아니면 사랑스러운 백성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시곤 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호칭하고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 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상천하에 이와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견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뒤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돕는다고 하시는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돕는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의 좌정에 앉아 계시지만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저 영광만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뒤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소를 주시는 분.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는 분이신데, 보면 표현이 참 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축복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좋은 아파트를 주셔, 너에게 좋은 전셋집을 주셔, 혹은 너희에게 안전한 거처를 주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를 주신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왜 천국에 가느냐 그런 이야기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와 같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묘하고 독특한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천국을 자신들의 처소로 삼게 되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설명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베푸시려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처소 삼게 하셔서 천국을 그들의 집이 되게 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 뒤에 보면 다시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장면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안아주면 우리가 하나님 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우리 아래에 있는 거죠. 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처음에 팔베개를 이렇게 해주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팔베개를 해주곤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너무 오래 팔베개 해주면 팔이 저려서 이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베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지낼 때에, 처소를 얻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뭐 100평짜리 1000평짜리 집에 있으면서 너는 저쪽 방 가서 살고 나는 여기서 살고, 이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팔베개를 하고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세 번째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의 처소로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처소만 주시고 거기서 그냥 생그지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물질적인 것들, 또 어찌 보면 천국에서 어떤 마음의 기쁨, 평안, 안식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축복은 모세가 선포하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26절과 27절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천국에서 도우시고 천국을 우리의 처소로 예비하시고 또 천국에는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 밑에 27절 중간부터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자, 2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대적을 쫓아내 주세요. 대적을 쫓아내시니까 맨 앞에 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 맨 앞장서 나가서. 여러분 아마 뭐 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맨 앞에 서는 게 누굴까요?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장교가 맨 앞에 서서 가자 하고 하면 맨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쫙 앞으로 서가지고 쫙 나가는 거죠.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총알 바지로 맨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맨 앞에 나서는 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나가. 니네가 싹 쓸어내면 그 다음에 내가 뒤따라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제일 위험한 부분을 제일 힘든 부분을 전쟁 났을 때에 앞장서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 대적을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상에서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혜는 전쟁이 내포가 되어 있죠.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할 거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겁니다. 가서 뭐 할 거냐? 전쟁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워줄 것이고 네가 나 따라오면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다 승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지상에서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뭐 언제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다면 그보다 더 좀 어떻게 말할까요? 어려움이 좀 정도가 낮은 거. 전쟁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판국이니까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위험도가 낮은 혹은 어려움 수준에 있어 좀 더 낮은 수준인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떠할까? 뭐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손쉽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베푸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거처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 천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1번 도우시죠. 2번 거처를 주시잖아요. 지금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전쟁을 하러 가든 장사를 하러 가든 공부를 하러 가든 일을 하러 가든 사람을 만나러 가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네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줄게. 돕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두 번째로 28절에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거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네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 가서 머물러야 하는지 어디 가서 오늘 밤 밤을 지내고 잠을 자야 하는지 내가 너를 거처를 주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겠다. 사실 이 안전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먹고 자고 잠을 잘까요? 광야에서 하겠죠.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이나 울타리가 없는 한 데서 잠을 자보신 적 있습니까? 노숙자처럼 지내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하면 참 끔찍하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비록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냥 바람 쐬면서 그냥 땅바닥에 들어누워 잠잤던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떠했는가? 사실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산 거예요. 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추위가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는 뱀들도 막 우글거리고 있고 전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환경도 좋지 못한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더군다나 보면 나강도 때 애들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안전하지 못한 광야의 요소들에서 이스라엘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여지껏도 지켜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거처를 갖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게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그 뒤에 나와요. 28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샘이 있고 그래서 또 곡식이 있고 포도주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새 포도주 땅이 홀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샘이 없어도 너는 반드시 샘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을, 넉넉함을 주실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셋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전쟁이 나도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야.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거처를 주고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넉넉함을 소유하고 베풀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26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는가?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지상에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상에서 너희를 도우시고, 두 번째 천상을 너희의 처소로 예비하신다. 지상에서도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두 번째 너희에게 처소를 주시고, 세 번째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하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축복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수많은 존재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몰라 이렇게 선포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을 받기 원하면, 누구든지 은혜 받기 원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며, 누구든지 장사하러 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며, 누구든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누구든지 안전히 거할 처소가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과 풍요로운 삶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모세가 축복했던 이 모든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얻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수십 년 인생의 길을 살아오는 동안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모든 삶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